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요한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논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을 확인하는 또는 시험하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 또는 무슨 감격적인 것보다 우선하는 진정한 신앙의 내용과 본질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다든가 또는 이것이 신앙이라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으로서의 내용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것은 신자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이제 정체성이 되고 그 신자만이 가지는 속성이 되며 신자가 아닌 자들은 사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자라라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라고 지칭되는 살인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4절로 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속성 또는 본질 확인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사랑에 속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영생에 속하지 않으며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신자들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또는 신앙상의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랑에 충분히 필요한 만큼 또는 꼭 해야 하는 수준만큼 사랑을 이해하거나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 서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좀 심하다 싶을 만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인 점검을 하거나 기준을 설정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 언제나 사랑으로서 판단해라, 그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명분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요소가 빠져 있으면 잘못 가는 것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그 반대편에 속하는 것을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니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속하지 못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것, 우리 신자들의 사랑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가장 분명한 불신앙의 표본이고 그런 차원에서 신자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다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미움으로 살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는 성령의 열매의 그 나열은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구별법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분노와 질투와 당짓는 것으로 나타나거든 육체를 쫓고 있는 줄 알아라 하는 것 때문에 등장했었습니다. 참다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열심을 냈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도 잘못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누가 신앙의 진정한 핵심되는 이 주제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신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나 어느 시대의 신앙 공동체 내에도 이런 신앙의 진정한 핵심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의 경쟁을 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권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살인하는 자, 가인에게 속한 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21절부터 시작해서 이 살인, 간음, 맹세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 또는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이 내용은 다 20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내용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겉으로 지키고 속으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는 부정적인 이 금령들은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또는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적극적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문자적으로 지키고 겉으로 지키고 속으로는 그 내용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냐를 구별해내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반대에 서 있는, 반대 개념에 서 있는 살인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살인은 순서상 으뜸가는 악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을 살인으로부터 끌어내고 있습니다. 살인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그 분노가 맺는 결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경멸하는 것. 22절을 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뜻은 무슨 바보라는 뜻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 결과가 살인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셈이요. 또 분노의 한 형태로서 경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란 뭐냐 하면 내 의지의 당해 세력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내 의지의 방해 세력에 대한 경고, 이것이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타오르는 저항입니다. 이 분노입니다. 내 의지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생각할 틈 없이 일어나는 즉각적인 저항, 이것이 분노입니다. 그 저항이 심해지면 살인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심해지면이라는 것은 뭐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당연히 그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이 살인이라는 자리까지, 즉 악한 일로 급속히 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불끈하고 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아셨겠지만, 그러면 아시고 지금도 있겠지만, 분노는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이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이 당연하다는 자기 설득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그래서 혼자 화를 내는 적이 없고 동지들을 규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분노가, 이제 그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찌르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을 가지며 그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일을 이제 각색하게 됩니다. 과장하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안 해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는 괜찮은데 세상에서 처음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표정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단, 좀 속 깊은 사람은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묘하게 해서, 그리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속을 다 들켜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르르 불리 붙나, 그래서 동지 규합에 실패를 하는 것이지 누구나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합니다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저명한 이 분야의 학자들의 견해도 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는 상한 자기의의가 있고 상한 허용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는 또는 내가 우월하다는 자존심 또는 그런 허영심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보상하려는 악의가 있습니다. 분노에는 정당한 분노란 하나님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분노는 다 자기 보호고 자기 옳음을 지속하려는 주장하려는 억지들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방해하고 내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를 입혀서 보복해야 된다는 자폭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죠. 그때 그 사람 너 죽고 나 죽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너무 화가 나서 꺽꺽거리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버스 타고 가는 바람에 하지 못한 그 살인, 그것이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리플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이동원 목사님 왔다 갔더니 저도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앓으면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이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억울했던 일입니다. 상한 자존심에 대한 분노가 그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까맣게 잊었던 옛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난 것 같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길 중에 하나는 왜 그때 못 죽였을까? 내가 왜 그때 살인을 못했고 아직도 이 밤 잠 못 이루는 이 밤 후회를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그걸 죽이고 지금 감방에서 자고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분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아진 건데요. 동일한 그 괴로움이 나는 왜 그때 병신 같은 짓을 그따위로 했을까?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조금 나은 점은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점점 많아지는데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못한 그 분노와 억울함보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자책이 훨씬 크고 많습니다. 그게 아마 신자의 다른 점이겠죠. 정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바람에 생각이 나서 이제 결국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필요로 하고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경지에 가게 됩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그 경지에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에게 확인시키고 확인시키고 확인시켜서 스스로 맞습니다.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아마 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 악의를 가지며 자폭성을 가지도록 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야말로 살인을 결과시키는 뭐 거의 유일한 원인이고 동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노는 멸시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욕먹어 싸다, 그 죽여도 괜찮다라는 상대방의 비하 수준 이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 핑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멸시로 나옵니다. 멸시받아 싸다 하는 걸로 나오는데 멸시는 분노보다 더 심할 것은 심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분노에 속해 있는 것이죠. 분노보다 더 상대방에게 입히는 그 상처가 큽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큰데 왜냐하면 멸시는 분노보다 더 심하게 사회적 유대 관계를 깬답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참 큰 문제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 마음에 누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만 미워하지 않고 우리 아는 모든 공동체가 공동의 적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도 신자다운 데가 없는 겁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없는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살인은 안 했을지라도 사실상 살인한 자 이상의 자리에 가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복,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23절에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종교 행위 정도로 때우지 마라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종교적인 형태나 어떤 행위나 명분으로 때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적인 것은 그 신앙의 내용이 각 영혼과 인격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내용이 아니고 각 개인의 개인 각자가 그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성품과 속성으로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의 50%가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이 50%씩 담배를 피는 건 아닙니다. 피는 자는 100% 피고 안 피우는 자는 100% 안 피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50%가 사랑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각각 50%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100%고 누구는 꽝일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할 때 우리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됐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영적 내용, 구원받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그것은 사랑이 최고의 본질이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며 그들은 살인한 자였다. 살인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분노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다 함께 죽이는 자폭성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시 본문으로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오시면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그 자신도 죽어 있고 남도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사망에 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속한다.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사랑과 분리된 생명일 수 없으며 우리의 오름은 사랑과 분리된 오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본질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가 나누는 생명, 그가 나누는 진리, 그가 전하는 구원, 그가 권하는 믿음들은 다 본질상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신앙 행위는, 우리의 존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태도와 방법과 자태는 사랑이라는 본질로 모아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사랑이 반복해서 모든 문제에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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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되고 표현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신자이니까 그 다음에 져야 할 책임이나 덕목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내용 자체가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만큼 본질적인 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자면 그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또는 믿는 자들 사이에도 우리는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나 믿는 공동체 내에서 무례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무례의 근거가 뭡니까? 우월감입니다. 무례의 근거는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서양에 여행을 가시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녀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당해보신 일이 인종차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종차별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진 우월감 때문입니다. 그 우월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선진화된 물질 문명, 앞서간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이유겠죠.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잘생겼느냐는 참 애매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사람 잘생긴 건 영화 배우들을 기준한 겁니다. 그 뭐 옛날 배우로 록 허드슨이나 뭐 톰 크루즈나 그건 100만 명에 하나고 나머지들은 못생겼습니다. 그 못생긴 것은 이루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그 우월감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일 겁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겼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진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우월감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그 생명됨이, 그 진리됨의 본질이 사랑인 걸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만큼 동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말이죠, 서울에서 수원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가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오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처갓집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갔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는 서울역에서 왕십리까지를 늘 걸었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짧은 것을 늘 한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나는 이대원 목사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향은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런 의지를 떠나서 사랑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신앙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멈칫합니다. 신앙은 그저 자기만의 문제, 내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데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너무 많습니다. 왜요? 무례하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혼자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 관하여 구원의 그 내용 속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냐? 그의 의로우심은 불의를 정죄하고 불의를 들춰내는 것으로 대비된 의로움이 아니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음으로써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의로움이며 긍휼을 베푸는 의로움이며 당신의 분노를 참으시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포함하지 않는 의로움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생명과 진리를 또는 옳음을 이 사랑으로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신이 행복합니다. 사랑은 하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앙 행위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혼자 즐거운 구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된,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한 구원과 신앙 고백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또 이웃을 찾아가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몰아내고 저 사망에 속한 분노를 몰아내고 이기심과 자긍심을 몰아내고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사 주를 믿는다 고백하는 고백에 갖는 큰 기적들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